지난주일날 말씀이 To be continue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와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리고 법궤를 모셔두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넣어두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 송진을 칠했듯이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든 후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게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마음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게 안팎으로 겹겹이 발라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계속 연결돼서 오늘 To be continue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왔죠?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 사람들이 마을마다 옮겨 가닐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국경에 있던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서 인사이드를 보게 돼요. 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빼갔으면 어떻게 할까?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는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을 쳤는데 성경을 보면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해석을 하면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우리가 모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옆 동네에 있는 기랏 여아린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게 되죠. 소식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너희가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둡니까?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두게 되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 4장, 5장, 6장,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오늘 사무엘하 6장까지 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이 되어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몇 년 만에 그 법궤를 여호와의 성소 예루살렘에 모셔오는지 아세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모셔오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치셔서 즉사하게 됩니다. 1차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또 다윗이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윗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내가 모실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그 동네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또 모셔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3개월쯤 흘러가는데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에 모셔온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을 누리게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2차 시도를 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안전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본문, 모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봉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섬김이었고 봉사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섬겼는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몇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몇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여러분 제사장 4명이면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작은 사이즈예요. 세로가 가로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2.5규빗이에요. 112.5cm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2m가 안 되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세로는요. 1.5규빗이니까 67.5cm. 높이도 동일하게 1.5규빗이니까 67.5cm. 제사장 4명이면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가는데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풀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온 거예요. 3만 명과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는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3절이에요.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이 장면 어디서 기억나지 않으세요?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셔가는 곳마다 모든 동네에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 방법이 뭡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내고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쓰고 있던 것으로 쓰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누굽니까? 웃사와 아효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탄하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수레를 몰고 있던 소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뛰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라고요.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버리면 수레 위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수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으면 본능적으로 붙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아요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서 자기 손으로 그 법궤를 붙들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특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대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붙든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셔서 즉사했다라는 이 말. 이걸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또 타이밍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간다고 3만 명이나 동원하고 풀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와서 연주하며 기뻐하며 모시고 가고 있는데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새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실어서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는 법궤를 잡아서 올렸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법궤 스스로 기어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다곤 신당 안에다가, 그것도 다곤 신 곁에다가 두었어요.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는 잡고 들어갔을 텐데, 우리 지난주도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다른 부분들을 보면 혹시 우리 하나님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고 옮겼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웃사는 어떻습니까?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반사적으로 그냥 붙든 것뿐인데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치셔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우리 몸에 배 있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와 함께 주셨던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길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 방법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들어만 보십시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여러분 간 막는 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땐 가장 먼저 뭘로 덮으라고요? 휘장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몇 겹으로 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 겹으로 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휘장으로 싸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으로 싸고 그 위에 뭘 싸요? 수달의 가죽으로 싸고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로 또 한 번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짊어질 수 있는 그 궤로 꽂아서 옮기는 거예요. 15절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요? 새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궤를 꿰고 네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오고는 계신 거죠 지금? 새수레에 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중에 그것도 고핫 자손만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웃사는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8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셋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더 느낌이 가까이 오세요? 치심으로예요? 아니면 충돌하심으로예요? 치심으로. 제가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8인승 되는 아주 큰 차였어요. 큰 차가 제 조수석을 와서 받았는데 제가 이 디스크가 터져버렸거든요. 뭐 누구는 이렇게 삐져나오고 뭐 이런다는데 저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아예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누가 이렇게 충돌한다고 하면 그 느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와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나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달려와서 충돌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충돌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불순종의 관계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올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돌하면 오늘 웃사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 죄의 용서함과 구속의 의미를 세상적인 우리 인간적인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인과응보가 무슨 뜻입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에 과거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걸 미래에 아니면 현재에 길 흉으로 운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니면 화든지 복이든지 내가 대갚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웃사에게 일어났던 이 비극을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결코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웃사의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누가 섬겼겠습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2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행입니까? 악행입니까? 선입니다. 그렇다면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선을 베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지. 오늘같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줘야 됩니까? 20년이나 섬겼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해석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 받고 있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과응보와 완전히 충돌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부어진 것.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정말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독생자를 희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얻어낸 것 아니고요.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했습니다. 다윗이 왜 누구에게 분이 났을까요? 하나님에게일까요? 이렇게 좋은 잔치 분위기에 찬물 끼얹고 초상집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낸 걸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20년이나 제대로 섬긴 의인 웃사를 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낸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분이 났다고 하는데 누구를 향한 분입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시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화가 난 거예요. 스스로에게 분이 난 거예요. 말씀에 언약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옮길 때 자기 손으로 붙들고 옮기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일단은 세겹으로 덮어야 됩니다. 휘장으로 덮고 수달의 가죽으로 덮고 청색 천으로 또 덮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옮겨야 됩니까? 새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무지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윗도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옮겨오는가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 되지. 아니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옮겨올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번에도 괜찮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 죄를 범한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 세상의 물이 어느새 나도 물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나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고 스스로를 향해서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속죄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해온 연륜은 쌓여가는데,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얻고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다윗처럼 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요 정도 성도의 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터득해서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셨던 게 뭐냐면, 여러분 연극하면 줄에 매달린 인형들 있잖아요. 그 위에서 손을 움직이면 인형들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손을 잡고 있는 그 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형들은 힘없이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생명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 잠시만 놓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붙들려 있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이제 드디어 2차 성공에, 2차 시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지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성공하는 되는지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를 보면 다윗이 성공하게 된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가고 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후에 다시 무엇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철저한 말씀의 순종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섯 걸음 갈 때마다 뭘 한 거예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대속의 원리로 성공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죄인 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죠. 피의 보혈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모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대속의 원리예요. 여러분 피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삶을 온전히 덮어야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에 붙들고 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말씀의 순종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물든 죄로 물든